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전화통화가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두 정상이 서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면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저녁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문제 등 양국 간 폭넓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두 정상 간 백악관 회담과 오찬, 플로리다주에서의 골프 회동 등이 계획되어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00%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상에게 알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중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5개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로써 미국의 7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 중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와 만나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 원하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틸러슨 장관 외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으며 백악관 안보 분야 관리들과의 면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유럽의 여러 기구들을 자주 비난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베를린 테러 사태 이후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들의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된 튀니지인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베를린 테러로 인해 신속히 추방되지 않고 남아있는 망명 신청자들의 잠재적 위험 문제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16개 주 정부와 망명 거부자 추방 조치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새로운 여러 조치들을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조치는 독일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2만 5,300여 명이 추방됐지만 추방명령을 받고도 남아있는 외국인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복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정부의 항고를 기각하고 앞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 해군 초계기와 중국군 항공기가 마주쳤지만 고의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군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지난 8일 필리핀과 중국 본토 사이 스카보로섬 부근 상공에서 미 해군의 P-3 초계기와 중국군의 KJ-200 항공기가 305m까지 접근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당시 미군 초계기는 국제법에 맞게 평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공단 폐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개발...
한편 개성공단의 많은 기업인들은 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입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임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고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잊혀진 위기 국가로 포함시키고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국제사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1년 전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후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1년 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할 당시 북한에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초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대규모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그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을 제재한 게 1년이고 그 강도로 볼 때는 이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공단 입주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단이 재개되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한 82개 업체 가운데 67%가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주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그리고 숙련 노동자 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꼽은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26%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고 재입주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입니다.
베트남 이런 데 나가 있는 업체들이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서 겪어보니까 개성보다 더 안 좋다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안전대책이 수립되면 93%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의 양과 액수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9일 석탄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석탄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 수입 규모와 액수를 1월 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시한을 열흘 넘긴 9일 오후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는 전날인 8일 BOA에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석탄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는 노 코멘트 입장을 전해왔지만 같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1월 27일자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브리핑에서 대북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의지와 함께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과 달리 중국 정부는 2321호 이행 의지를 처음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석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매월 말 1718위원회에 전달에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와 액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오히려 북한 석탄 수입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또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국은 허용치 100만 톤을 두 배나 초과한 양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I'm always concerned that China appears to or makes a show of following resolutions until people
중국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까진 제재를 잘 지키는 척하다가 이후 다시 위반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난 수년간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회원국 스스로가 알아서 지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행보고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결의 채택 이후 90일 안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 나라가 90일을 넘겨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2개로 전체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 다수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핵개발에 도움을 주고 인권유린으로 이어진다며 인권을 대북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새 행정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을 겨냥하는 권한은 상황적으로 필요할 때 압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동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5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본다는 미 정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북한 정부에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지적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이 문제를 심각한 인권 유린과도 결부시켰습니다.
We're deeply concerned by the DPRK's systematic and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r in prison camps through mass mobilizations and through government contracted labor in foreign countries.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 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 국무장관 아래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수익을 차단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은 이들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구호기관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역 은행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데다 현지 기업들도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원품 조달 회사들은 홍콩이나 상하이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20년 넘게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구호기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지원품 조달 회사들이 기존의 북중 국경은행 계좌에서 홍콩이나 상하이은행 계좌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거래를 하려면 홍콩이나 상하이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회사로부터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보낼 지붕자재를 구입했을 당시 이 회사가 기존의 북중 국경은행 계좌가 아닌 홍콩이나 상하이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은행들이 북한과 관계된 거래를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대북 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밀가루나 밀양 영양소 등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도 점점 더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지원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는 유엔기구들의 대북지원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리사 도우튼 대표는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time-consuming factor is the process of acquiring special export permits and licenses.
지원 물품을 보내는 나라에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지원품 수송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품을 조달해주는 회사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도우든 대표는 밝혔습니다.
The very few suppliers willing to participate.
많은 회사가 물품이 북한으로 가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출 허가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북 지원 비용이 점점 비싸져 결과적으로 지원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도우튼 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와 미한 외교장관의 통화 등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총론을 논의했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해 보다 진전된 대북 접근 방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최신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의 한국 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늘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코디 찰즈 대변인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제기된 최신 주말특급 구축함의 한국 배치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or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to discuss specifics of what Admiral Harris talks about in his private.
해리 해리스 사령관과 한국 국회의원 세 명이 지난달 하와이의 사령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찰즈 대변인은 하지만 해리스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상시적으로 한국군 지휘관들과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매체들은 한국 국회 국방위원들이 지난달 해리스 사령관을 만나 미 전략 자산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해리스 사령관이 최신 전략 구축함인 주말트의 한국 배치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의원들에게 제주도나 경상남도 진해에 주말트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진지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서도 제안이 오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요새를 방불케 하는 주말트급 구축함은 건조비만 40억 달러, 배수량 15,000 톤에 달하는 세계 최강, 최대 규모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찰즈 대변인은 해리스 사령관이 지난 10월 주말특급 구축함 진수식 때 이 혁명적인 무기체계가 북한의 위협 등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Zumwalt class destroyers will play a heavy role in giving us the clear edge against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찰즈 대변인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현재 모항인 미 서부 샌디에고에서 전투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군 장기 계획 운용 책임자들이 효율과 능률을 평가해 궁극적으로 해군 본부가 배치 장소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즈 대변인은 특히 무기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요구와 분석, 필요, 동맹, 동반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평양 사령부는 항상 최상의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주말특급 구축함 3척이 아태 지역에 배치된다고 밝혔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태평양 사령부가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신, 최첨단, 최강의 무기들을 계속 배치 중이라며 첫 번째로 주말특급 구축함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주말특급 구축함의 배치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한국에 배치되면 대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병참 관계와 중국의 반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특급 구축함은 150여 킬로미터밖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155mm 함퍼와 SM-1, 2, 6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갖췄습니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레이저로 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미래형 레일건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서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 항공모함 9만 3천 톤급 칼 빈슨호가 오늘 괌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칼 빈슨호를 다음 달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참가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칼 빈슨호는 두 개의 항공모함 비행단을 비롯해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전대 등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교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8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2016 하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70일 전투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200일 전투를 부과해 전국적으로 건설과 건물 보수 등에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 같은 활동에 더해 노동당이 조직한 정치 집회에 참석해 했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서 체포된 탈북자 고현철 씨로 하여금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하게 했지만 이후 기소 절차나 재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사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계속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반발했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 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앞서 비준한 다른 인권 조약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촉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도 평양 주재 영국 대사 등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영국 당국자들은 항상 북한 당국의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교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영국 외무부가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과 소규모 인도주의 사업활동을 계속했고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고 이후 6개월마다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잊혀진 위기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9일 북한을 외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12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엔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6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필수 의료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40%도 모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며 전 세계 33개 국가 1억 2,800만여 명이 생존을 위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국 정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북한 등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국제사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12개 나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 국가에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차드, 말리, 소말리아, 우간다, 예멘, 마다가스카르 등이 포함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형사 분야 공조 조약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들이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일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의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두 조약은 지난 1월 20일과 2월 1일에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비준됐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이 조약들에 대한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북한에 통보하고 북한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이미 두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형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2월 2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서명한 이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체포해 강제 북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내각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수용자 이송 조약을 확정하고 서명을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합의한 조약 초안을 러시아 외무부와 법무부 대법원이 승인하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겁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약은 한나라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를 출신국에 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신국 국민이나 영주권자면서 이송 요청을 받은 당시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용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1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지원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의약품과 구호용품 8톤을 북한에 보냈다며 4월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호흡기 약과 당뇨병약, 비타민제, 옷 등 미화 150만 달러 상당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통상 1년에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의료용품이나 물품 등을 보내기 전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지난해 의료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의 새 대북 제재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도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메리케어스의 설명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982년 설립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오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 권력 내부에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홍 실각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했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김원홍이 갑자기 해임된 배경을 둘러싸고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당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을 내사하는 것이 발각돼 최고위층의 분노를 샀다는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NK 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입니다.
김정은이 지시를 받지 않고 아주 그 내사와 간부에 대한 조사를 너무 강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김정은의 가계분, 즉 패밀리를 갖다가 함부로 조사하느냐.
주목할 점은 김원웅의 이번 실각이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봐왔던 간부 처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과오를 저지른 간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벌해왔습니다. 하나는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으로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영건 내각 부총리 제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혁명화로 문제가 된 간부를 일정 기간 지방에 보내 근신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영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2015년 지방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김원웅 부의장의 경우 즉각 처형이 아닌 해임 강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김원웅이 혁명화 전 단계에 있으며 그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김원웅에 대한 그 국가보위성에 대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혁명화를 간다거나 뭐 숙청되거나 완전히 그 총사령에 처해지거나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위세가 한층 커졌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최고 감찰 검열기관인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이어 조직지도부는 국가보위성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떠받드는 양대 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위부의 수장인 김원웅이 간부들과 함께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해임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양의 세력 균형이 깨졌으며 조직 지도부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김원웅이 그 자리를 사라지면은 그야말로 대부분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면서 당적 지배, 선당 정치가 완전히 자리 잡고 어떤 세력 균형이 노동당에만 집중되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유일 독재가 더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김원웅은 인민군 총정치국 지도원으로 간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국가보위상이 된 이후 장성택 축출에 앞장서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 됐습니다. 당시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기관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였다는 것을 보면 김원웅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원웅의 위상은 2014년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김원웅은 평양보위대학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혁명의 순위와 헌연 일체를 이루는 거의 전사들이 있는 한 선군 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원웅의 미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재 김원웅은 보위상에서 해임돼 김정은 위원장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원웅을 주목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김원웅을 첫 번째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방송 RFA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유럽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네덜란드 투자자문회사 GPI 컨설턴시 폴치아 대표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외국인의 북한 내 사업이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아 대표는 최근 강화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아 대표는 오는 5월 중순 서방 국가들의 기업인, 언론인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환율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에서는 암시장의 달러 환율과 국가가 정한 환율의 차이가 너무 심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진출해 손전화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환율이 제멋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4억 5천만 달러가 800만 달러로 아주 낮게 산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 영화인 퍼스트 스텝이 서울의 한 극장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영화는 지난 2015년 4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인 김규민 씨는 당시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탈북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이 같은 활동이 북한 붕괴의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발걸음을 의미하는 퍼스트 스텝을 영화 제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국 내 탈북 학생 수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탈북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교와 분리돼 정규 학교 교육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유탈북민협회가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학생들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침해로 북한을 탈북했지만 남한에서는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유탈북민협회에서는 큰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썼어?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4번. 절대값은 뭐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작은 교실에서 중학생 5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이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 학생들입니다. 큰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권유연 원장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단체고요. 그 안에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초등학교 원래 저희가 3학년부터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1학년부터 받아달라고 부모님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야. 국어, 수학, 사회, 과학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또 원어민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요.
탈북 학생들은 남한에 입국해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북한에서 얻었던 학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학력 인정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 정규학교에 편입해 적정한 학년에 배치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남한 학생들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지만 북한과 너무 다른 교육과정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선생님과 함께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 저희는 이 아이들이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하기 너무나 힘들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일반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이 친구 간의 또래 문제라든지 이게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업을 조금 성적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얘네들 성적이 높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얘네들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지난 2008년 처음 공부방 문을 열고 한 명의 탈북 학생으로 시작했던 큰샘 방과후 교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이곳을 찾았던 탈북 학생은 초등학생에서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성경 탈북 학생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별 학원도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료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저 수학이랑 영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영어도 많이 늘었는데 수학이 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저에게 많이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 꿈이니까 꿈을 위해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4분의 17은 좀 하기 어렵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약분해서 걔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돼. 얘는 어떻게 될까? 약분하면 4점?
새로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강성경 학생은 이 방과후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하고 싶은 일도 꿈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큰샘 방과후 교실에서 탈북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돕고 있는 박선숙 선생님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이제 구하는 거야.
탈북한 그 아이들이 차세대 정말 통일 세대의 그 아이들이 정말 밑바탕이 되고 그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이제 애들 학부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직접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또 아이들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할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개인 교습으로 약간 부족한 애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좀 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그들이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이 오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애들을 또 봐주기도 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이제 구하는
큰샘 방과후 교실 권유연 원장은 단지 이곳이 아이들의 공부만 봐주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방과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저도 이 아이들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0분 동안 얘네들 제가 인성교육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 만들 수 있고 또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최우선이고요. 얘네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대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연일 한국의 중심 뉴스인데요. 오늘도 새로운 이슈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3일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 법에 어긋난다며 특검위원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또 함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요.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특검이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면서 청와대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 자체가 국가기관인데요. 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청와대의 대부분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이고 국가기밀이 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그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원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있습니다. 수사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다음 주 말까지는 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만약 행정법원이 소송을 인용을 하면은 특검은 영장을 재집행하게 되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3월 초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면서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어렵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국회 소추위와 대통령 양측에 준비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전까지는 증인신문을 끝낸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빠르면 24일, 늦어도 2월이 넘어가기 전에 그 변론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선고는 3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한국 언론의 분석인데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최근 달라진 헌법재판소의 변론 중 지적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재판관이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 효율적으로 신문하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고요. 추가 증인 신청받지 않겠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등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휘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 시점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경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시간 벌기 지연 작전이다, 헌재 흔들기다 뭐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 측에서 박 대통령이 소추위 신문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제출을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도 대규모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을 빨리 인용하라는 촛불 시민들, 또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태극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권 도전에 나선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가세 움직이면서 주말 서울 도심 집회 인파의 열기가 최강 한파를 무색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제역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은 지금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발생 5일 만에 살처분 매장 처리된 소가 8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방역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군 투입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요. 소와 돼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검토도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는 2010년 구제역과 비교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최근 수년간 한국의 구제역은 주로 돼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네.
소가 구제역의 시작점이 된 것, 또 O형, A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 모두 그 2010년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2010년 1월에서 2011년 4월까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소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집단 돼지 농장으로 번지면서 한국 돈으로 수조 원의 피해를 냈고요. 살처분된 소가 16만 마리, 돼지가 336만 마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계속되는 이 구제역 문제를 백신 예방접종 관리 문제와 함께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이 공장식 밀집 사육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소보다도 밀집 사육 상황이 심각한 돼지에 이 백신이 부족한 A형 구제역이 옮겨지면은 재앙 수준의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일반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한국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승객들이 9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네.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도 또 서서 가는 승객들 대부분의 손에도 이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책이나 신문을 보거나 뭐 이어폰 등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예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국에 4,200여 가구, 9,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 패널 조사 결과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 86.3%의 응답자가 전화기를 꼽았고요. 2010년도에는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52.6%였습니다.
6년 전에는 10명 중에 5명이, 지금은 10명 중에 9명이 전화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네네. 그 스마트폰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은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병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철 승객 대부분이 고개를 이렇게 쑥 내밀고 숙여서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한국의 그 버스나 지하철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보통 전화, 문자 보내기, 그다음에 전자 우편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뭐 문자 가볍게 주고받는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를 본다, 뭐 동영상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뭐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SNS 사용, 또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고요.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거나 책이나 잡지를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용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이용 실태 알아봤고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